여러분 혹시 바닷가 가보셨습니까? 바닷가? 달라시 사시는 분들에게 바닷가 갔다고 하니까 안 가보신 분 계시죠? 혹시 마음에 여유가 없으셔가지고 저는 바다도 좋아하고요. 그 밤에 아주 그 별이 확 쏟아지는 그런 바다 같은데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좋아하는데 가보지는 못했고요. 네. 그런데 아마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밤 바다와 하늘 위로 비행기가 날아다닐 때 어떤 기분일까? 예, 참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런데 참 그곳에 그 비행기 조종사들, 특별히 이제 속도가 아주 빠른 전투기 조종하시는 분들은 그 밤바다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그 아무것도 구름도 없고 아주 맑은 날, 아주 맑은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투기 조종을 하는데 그 바다에 비친 별빛과 달빛이 하늘에 있는 것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신은 하늘로 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다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언제 또 벌어지냐면은 그 짙은 구름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구름이 잠시 나오고 밖에 보이면 되는데 밤에 구름이 많은 곳을 비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착각이라고 하죠. 그 착각. 이것을 전문 용어로 비행착각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갖고 있는 비행착각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 F-15입니다. 그 F-15가 처음으로 추락했는데 그 추락의 요인도 바로 비행착각이었어요. 비행착각. 아주 그 베테랑 그 이렇게 공군 조종사가 조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착각으로 인해서 그 밤에 야간 비행을 하면서 그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을 했습니다. 아무 고장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자기의 본능이 아니고요. 이 계기가 그 비프를 울려야 됩니다.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왜냐하면은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땅으로 내려가고 바다 쪽으로 내려가니까 그 고도가 낮아지니 너가 잘못 가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 알람을 울려대고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 알람에 이렇게 속히 그 알람을 듣고 바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계기가 고장난 것 같아. 아니면은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다 보면은 그러한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고 때로는 이제 그런 이렇게 볼티고의 비행착각에 빠지게 되면은 자기 몸 스스로가 조종할 수 없는 조종 불능의 상태까지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행착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 조종사가 그 계기에 의존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알람을 울리시면서 네가 지금 착각 속에 있다. 착각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자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리석, 한 부자. 그리고 그 부자의 착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던 그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착각을 했었죠.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면서 여러분 뭐 특별히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미국 땅을 살아가고 한국을 살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노후에 대해서, 노후 대책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미국에 사시면서 나의 노후에 대해서 관심 없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 부자는 나름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거두어서 나름 소출이 많았어요. 그 소출을 위해서 곳간을 넓게 짓는 거, 사실 그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서 리타이어를 하셔서 미국 땅에서 소셜 시큐리티를 여러분 열심히 부으셔서 더 받고, 여러분 이 땅에서 저금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더 받는 거, 그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비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특별히 잘못된 것 같지 않은 이 사람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리고 이런 알람을 울려대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부자가 독백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곳에서, 나라는 말이 몇 번이 등장을 합니까? 17절에서 19절,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은, 한글 성경에는 나라는 말이, 나, 내가, 나에라는 말이 여섯 번 등장을 하는데요. 원문에는 열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NASB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I will do, I have, 이런 I로 시작한 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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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표현과 함께 나의 소출, 나의 곡간, 나의 곡식, 나의 물건, 나의 영혼, 이러한 표현이 무려 11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곡간을 짓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을 누리고 살려고 하죠. 사실 성경은 이것을 비극이라고 합니다. 비극. 성경은 재물이 나만 가지고 내 가족만을 가지고 내 장래를 위해서만 주시는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누는 적극적인 은사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나의 조금 편안함을 위해서는 천불이 천불, 아니 만불이 만불, 때로는 내 자녀를 위해서는 10만불까지도. 제가 아는 최대 단위가 10만불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위해서는 그냥 아깝지 않아요. 미래의 투자니까. 그런데 뭐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참 학비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고민하는데 유학생이 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 가족이라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사실 비극입니다. 비극. 이 재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곡간을 지어서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사는 것은 비극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은사로 보시죠.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지금도 갈릴리 호수와 사해는 요단강이라는 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죠. 요단강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요. 그곳은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1년 12달 고기가 살면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늘 요단강을 통하여서 그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보내는 그곳에 항상 생명이 깃들어 있죠. 근데 사회는 어떻습니까? 출구가 없어요. 계속 받는 것. 마치 현대인들 같습니다. 욕심으로 내 뱃속에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죠. 거기는 물고기 한 마리 못 삽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과연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나누면서 흘려보내시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눌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 갈릴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것, 이건 내 거잖아. 이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주신 거잖아. 내 거잖아. 그래놓고 가두어놓고 물고기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사회 바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여기 나누는 재물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교회 밖에서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능 기부라는 말을 합니다. 재능 기부.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하는 곳에, 내가 필요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필요하는 곳에, 그곳에는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왜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어려운 곳이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셔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재물을 드리고 자기의 사랑을 나누는 곳. 세상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셔서 그 생명이 나누어지는 곳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잉태되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와 같이 그렇게 변질이 되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이 부자의 착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물질의 부요함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 많이 하시죠? 때로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 내게 많은 것 주셨고 내 자식이 잘 됐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때로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그냥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아라는 이런 표현을 하죠. 이 부자는 그냥 보이는 물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줄도 알고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부자긴 부자인데 교회 다니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영적인 것의 축복을 자기의 환경이 변화하고 환경이 나아진 그것으로 이꼴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 거기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영혼을 위해서만, 자기를 위해서만 곡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하고 같이 가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다 거부하셨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그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본문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막 따라오면서 그 떡을 더 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그 떡을, 이 육신의 떡을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자. 요한복음 6장 66절, 666이죠. 666이 등장하는 것이 딱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유,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고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영적인 부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했던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바보들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부자 중에 바보들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알아요. 있습니까? 똑똑해야 됩니다. 나름 잘 분석해야 되고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흐름을 잘 탈 수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는 그 어리석음의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편 1절. 시작.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입니다.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네. 둘러싸여 있는 물질과 환경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런 것을 보면은 나는 구원받았구나. 사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딱 취하셨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모아서 이제 곳간을 지어놓고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다니 참 안 됐다. 좀 이렇게 그 공감해주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죠? 안 됐다. 아이고, 저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모이니까, 이제 좀 학위 받고,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테니어 받고 좀 살만한데, 이제 좀 비즈니스가 안정적이고, 집도 사고, 우리 자녀들도 좀 잘 돼 있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네? 안 됐다. 또 어떤 분들은, 아휴, 자식들은 그래도 좋겠다. 저렇게 많은 거 물려받으니까. 그 불려간 부자를 생각하면은 안 됐다.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비극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가 못 쓰고 못 누리고 열심히 모아서 남겨두고 가는 것, 그것을 못 쓰고 갔기 때문에 비극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성경은 그거는 아침 안개 같은 것이라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진짜 비극은 하나님 없는, 그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고통의 삶을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을 비극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성경은 영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죽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없이 죽는 것이고요. 영원한 그 생명도, 영원한 삶도 하나님 없이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영벌 가운데 사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진짜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그게 얼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못 쓰고 가는 것이 비극입니까? 오늘 말씀이 세상에서 쌓은 부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둘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창고를 지을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울려대는 알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정리해 주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라고 나와있죠. 그죠? Not for God, toward God. 하나님이 그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십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이러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정말 두렵습니다. 예. 제 자녀들이 그럴까봐 두렵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 아는 우리 유아부, 유년부, 유스, 청년들. 정말 이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못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곳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없는 곳을 보내게 된다면은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를 남겨주시면은 자녀들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나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나름 아이들 직업도 좋아지고 참 잘 됐고 이제는 뭐 별로 걱정할 것이 없죠. 자녀들 뭐 속 안 썩이고 그냥 뭐 알아서 살 수 있고 나는 이제 내 소셜시큐리티라든지 모아놓은 재산을 보니까 특별히 고민할 것도 없고 자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성경이 이 알람을 울려댑니다. 그런데 진짜 이 알람이 끝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알람이 울리지 않을 때 그때가 옵니다. 인자가 오시는 날 우리가 인자를 만나러 가는 마지막 숨을 쉬는 날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25장에 보면은 31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세 때 있을 그 징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 이 25장에 가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와서 오른편 왼편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합니다. 양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그들을 양이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고 염소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 염소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왔다. 고맙다. 그러니 그 양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상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물을 줬고 예수님에게 먹였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최후의 순간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염소들이 그러죠.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네가 무엇을 얼마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사느냐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로. 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그냥 대충 살면 구원받는구나. 착각입니다. 착각. 무엇이 착각입니까? 그 예수님의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열매처럼 맺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삶이 그렇게 인색하면은 나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람을 울려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에게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으니 아, 그래 내가 아는 누구 같아. 아, 내가 아는 사람. 한국의 누구. 아, 저 사람 같아. 착각입니다. 착각. 뭐,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본성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내 본성대로 사는 저입니다. 아,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의 누구의 말이야? 착각입니다. 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범죄가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런 뱀의 꼬임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나갔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통 내 것, 내 축복. 이 자들 향하여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알람을 울리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차라리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자가 나였구나 이런 울림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아버지 마음 알기 원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나눔을 강조할까요? 성경이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조차도 그들에게 네가 가난한 사람이니까 성경은 한 면도 너는 가난한 자이니까 너는 도움만 받아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정말 지극히 가난한 자를 찾아내서 그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너의 주위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나눔은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나눔은 누가 가능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많아서 여러분 섬기는 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자들이 섬기더라고요. 우리 유학생들 잘 들어야 됩니다. 나는 유학 왔으니까 나는 뭐 별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이 내 말씀이 아니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에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for God이 아니고 toward God입니다. 예.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 삶 속에서 나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어린아이들부터 유학생 또 이 지역에 이민 오신 분들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 허락하셨죠. 그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 이 나눔이라는 것이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것,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어느 곳이든지 저는 그런 말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참 철저한 사람이야. 참 일은 완벽해. 그런 말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듣고 싶은 것이 저는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서 정말 그 삶 가운데 나눔이 있어.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지금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조종사들이 바다를 향해서 추락하고 있을 때 그 울려대는 알람처럼 저와 여러분 심금에 10년 가운데서 울려서 아 나눔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지 가능한 것이구나.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쉽게 찬송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데 나는 내 곳간만 지으려고 합니다. 이건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 이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자녀가 말을 잘 들어서 이룬 것이잖아요. 이것은 나의 열심의 결과잖아요. 왜 이것을 손댑니까? 이게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어리석다. 그런데 이게 다 우리입니다. 우리 접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어리석은 모양으로 자신의 전부를 주시면서 오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사니까 대가를 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어리석은 자 나밖에 모르는 이 자를 이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내 마음을 녹이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과감하게 부르십니까? 나를 위해 지었던 그 곳간을 헐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많이 가져오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한 자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자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자들, 여러분의 사랑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자들, 그 자들에게 여러분의 곳간을 열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관심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고인 곳에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당신이 울고
이 어두운 땅에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사랑한 지체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혹시 내 곳간만을 크게 웅장하게 그것을 짓고 조금도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천홍성과 같이 짓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알람 앞에, 어리석은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굴복 가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도록, 내 마음이 채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양 착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나에게 아,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마음이 사망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생명으로 가득 차워져서 나의 삶 가운데 곳간이 흘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춰 있는, 가두어 있는 생명력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뻗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